14만 7천 톤의 쓰레기가 내리장으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무교구 최성호 세례자 요한 신부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어머니 복대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이날은 선종하신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18년에 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 월요일을 교회의 어머니 복대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로 제정하셨기 때문에 기리고 있는 날입니다.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에 대한 공경은 신약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방금 들으신 복음 말씀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모님을 보살필 것을 당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성령 강림 이후 교회의 어머니로서 박해 속의 교회에 흔들리지 박해 속의 교회가 중심을 잃고 흔들리지 않도록 돌보아 주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에게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이 순간은 단순한 그런 이별의 장면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서로를 부탁하시면서 영적 모성을 부여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당신의 어머니를 교회라는 새로운 가족의 어머니로 세우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고통 속에서 교회를 낳으셨습니다. 산모가 산후를 겪으며 아이를 낳듯 성모님은 아드님의 죽음을 지켜보는 칼에 찔리는 듯한 아픔 속에서 우리를 영적인 자녀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기도를 통해서 흔들리는 교회의 중심을 잡고 지탱해 주셨습니다. 성령 강림 전 두려움에 떨던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시며 성령을 기다리셨던 분이 바로 성모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도 성모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곁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모님을 우리의 집으로 모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계신 집은 온기가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길을 잃거나 지칠 때 성모님의 손을 잡는다면 우리는 결코 고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모님의 전구로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 안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1분결이 김충섭 신부입니다.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은 초대교회 때부터 전승되어 온 신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전에 사랑하시는 제자와 모자 관계를 맺어주신 후 마리아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 수많은 신심단체와 수도회가 생겨났습니다. 성서에 나타난 마리아는 찬란한 광채에 휩싸여서 하늘 높은 곳에 머물러 계신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신앙에 있어서 누구보다 뛰어나신 분으로서 바로 이 신앙 때문에 공경을 받아온 것입니다. 마리아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 못지않은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신앙인과 신앙인의 공동체인 교회의 모범이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사랑과 존경을 받으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성서와 함께해서 펴낸 안셀름 그린 신부님의 책 '일상을 새롭게 바꾸려면'에서 우정을 가꾸기 위해 시간을 내라 부분 발췌해서 함께하겠습니다. 일과 맡은 책임 때문에 친구 관계에 소홀해진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들은 친구들에게 시간을 내지 못해서 괴로워합니다. 친구들과 함께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정을 얼마나 잘 가꾸어야 하는지 절감합니다. 우정이 인간의 행복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미 강조했습니다. 플라톤은 신은 친구를 얻게 해준다. 친구에게 친구를 갖게 해준다. 이런 얘기도 했죠. 그렇지만 플라톤은 자기 자신과 친구인 사람, 자기 자신과 다정하게 교류하는 사람만이 누군가에게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우정을 가꾸는 건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대하는 법, 자기 자신의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스인들은 우애를 가리키는 필리아라는 고유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애의 본질은 친구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그의 편에 서는 것. 나에게 어떤 역할을 강요하지 않고 친구 앞에서 온전히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체로 우정의 가치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정은 가꿔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거의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만나는 즉시 다시 친밀해집니다. 그렇지만 이는 예외입니다. 나는 친구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습니다. 친구가 가까이 있다고 느끼고 싶습니다. 내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친구가 곁에서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우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친구를 위해 시간을 내는 데서 드러납니다.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으면 친구가 내게 전화를 걸면 돼. 그러나 어쩌면 친구도 나와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아니면 친구가 지금 할 일이 많을 거라고 함께 무언가 계획하기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고 만나서 함께 무언가를 해보는 게 어떤지, 가령 하이킹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겠다고 결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제안하면 친구는 기뻐할 겁니다. 친구가 나의 제안에 응할 수 없더라도 그 역시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통화를 미루면 우정에 해가 됩니다. 우리가 만나야 서로에게 좋습니다.
성막 산책의 윤영선 바울 씨. 우리나라의 작은 오르간 곡집 바흐 작품 번호 629번에 있는 기쁨의 날이 밝아오네 오르간 작품 감상해 보셨습니다. 로시니 작곡의 라벤나의 미사곡 중에 있는 글로리아 대영광송인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TWOA 비즈니스,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증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이탈리아 남부 아체라의 성모 승천 대성당에서 열린 사목 방문 연설에서 환경오염과 부패로 상처입은 지역사회를 위로하며 공동체의 연대와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나폴리와 폼페이 방문 이후 다시 캄파니아 지역을 찾은 일정이었습니다. 교황은 환경오염 피해자 유가족과 성직자들을 만나 이 지역이 과거에는 풍요로운 땅이었지만 사리사욕과 무관심, 부패로 인해 죽음의 땅처럼 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연설에서 교황은 예제키엘 예언서의 마른 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하느님의 질문에 예언자가 주 하느님, 당신께서 아십니다 라고 답하는 장면을 언급하며 절망 속에서도 하느님은 다시 생명을 일으키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너희 마른 뼈들아, 주님의 말을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숨을 불어넣어 살아나게 하겠다는 구절을 통해 공동체가 서로 협력하고 책임을 다할 때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황은 라우다토 시를 언급하며 환경 파괴와 무관심의 문화를 비판했습니다. 원망을 버리고 자신이 바라는 정의를 먼저 실천하며 돌봄의 마음을 가르치라고 말했고, 기적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협력 속에서 조금씩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에 수백 명의 시민과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모여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서비스 예산 감축과 인력 구조조정 계획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뉴질랜드 공공서비스협회 PSA의 주도로 열린 이번 일요일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정부의 무분별한 감축안이 국가 전반의 행정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특히 노조 지도자들과 노동자들은 대규모 감축이 단행될 경우 현장에 남은 인력들의 극심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극심한 피로와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할 것이며, 이는 결국 뉴질랜드 지역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압박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시위에는 주요 야당 의원들도 대거 동참하여 노동자들과 연대의 뜻을 밝혔으나 여당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참여자들은 정부가 사회적 계약을 이행하고 공공의 복지와 안전망을 먼저 보살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뉴질랜드의 의료비 상승률이 일반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며 공공의료 시스템에 심각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의료비 트렌드 지수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지연되었던 수술 및 진료 수요의 폭발적 증가, 첨단 의료기술 도입, 고령화 등으로 인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공공병원의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시스템 적체가 지속되면서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이 대거 민간 의료 서비스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의료보험 청구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는 결국 개인 보험료가 최대 25%까지 치솟는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의료 안전망에서 소외되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와 지속 가능한 의료비 억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전통적으로 소득의 30%를 임차료, 월세로 지출하는 것이 주거비 감당 가능 여부의 표준 기준으로 통용되어 왔으나 급변하는 주택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뉴질랜드인들은 소득의 30%를 훨씬 웃도는 비용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클랜드와 웰링턴 같은 대도시의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경우 수입의 40에서 50% 이상을 고스란히 집세로 내는 구조적 불평등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식품 물가, 공공요금 등 생활 전반의 비용이 동시에 치솟았기 때문에 과거의 30% 법칙은 오늘날 가계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재정 압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비율 계산보다는 주거비를 지불하고 남은 돈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새로운 지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주거 안정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뉴질랜드 시중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거시경제학적 진단이 나왔습니다. 현재 가계가 체감하는 고통과는 별개로 경제 전반의 인플레이션을 잡기에는 지금의 금리가 역사적 기준에서 여전히 너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타운하우스 손절매 속출 사태 등 부동산 시장의 침체 원인으로 고금리가 지목되어 왔으나 전문가들은 오히려 팬데믹 당시의 초저금리 왜곡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당시 락다운 조치와 함께 경기 부양을 위해 시행된 이례적인 2%대 저금리가 가계의 눈높이를 바꿨을 뿐 현재의 5에서 6%대 금리는 장기적 관점에서 비정상적인 고금리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으로 은행들의 도매자금 조달 비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중은행이 모기지 금리를 추가로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의 리파이낸싱 압박과 원금 회수 불능에 따른 자산시장의 고통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며 물가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 속에서 부동산 시장의 한파는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추진 중인 새로운 학교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둘러싸고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전직 교육부 직원이 개정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적 하자와 불투명성이 있었다며 당국에 공식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 전직 직원은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인공지능 AI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었으며 외부 컨설팅 업체와의 계약 과정도 불투명하게 진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식 의의 제기 내용에 따르면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문서를 분석한 결과 교육 과정의 콘텐츠를 생성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AI가 활용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이 AI에 의해 만들어졌고 이에 대해 인간이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는 전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 작업을 주도하고 지원하기 위해 호주계 컨설팅 업체인 러닝 퍼스트가 참여했으나 이들과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나 용역 범위 등은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감사를 청구한 측은 초안 내용을 살펴보면 AI를 활용해 교육과정 자료를 만든 흔적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정부의 불투명한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교육과정 콘텐츠 생성에 AI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현직 교사들과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교육의 백년대계를 가르는 핵심 교육과정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투명한 검증 없이 졸속으로 개정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향후 교육 현장에 미칠 파장에 대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매에서 나온 부동산 가운데 37%가 경매 현장에서 낙찰되며 경매 결과가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매 활동은 다소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였지만 최신 결과는 지난 2주간의 평균적인 수준에 가까웠습니다. 인터레스트다시오다 렌젯은 5월 16일부터 22일까지 한 주 동안 345채의 주거용 부동산 경매를 모니터링했는데 이는 전주 295채보다는 증가했지만 그 전주 397채보다는 감소한 수치입니다. 판매 결과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신 경매에서는 매물로 나온 345채 가운데 128채가 현장에서 낙찰돼 전체 낙찰률은 3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주의 31%보다는 상승했지만 그 전주의 39%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경매 활동은 계절적으로 예상되는 보다 완만한 수준에 주마다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태평양 지역의 군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영내 국방협력 강화를 위해 태평양 국가들의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호주와 뉴질랜드의 국방 및 경찰 조직은 피지, 통가, 사모아, 바누아투 등 태평양 국가들의 대응기관들과 협력을 확대해왔습니다. 이는 특히 불법 마약 거래를 비롯한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뉴질랜드는 다양한 방면에서 태평양 지역 방위 협력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칠레에서 열린 남태평양 국방장관 회의 공동성명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뉴질랜드, 호주, 칠레, 피지, 프랑스, 파푸아 뉴기니, 통가가 참여하는 남태평양 국방장관 회의는 지역 방위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조율하는 데 있어 뉴질랜드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남태평양 국방장관회의는 여러 새로운 지역 방위 구상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태평양 대응그룹 개발도 포함됩니다. 이 체제 아래에서는 호주, 피지, 프랑스, 뉴질랜드, 파푸아 뉴기니의 국방 인력들이 함께 협력해 태평양 전역에서 인도주의 지원 및 재난 구호 활동을 조율, 지원하게 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오전에 구름이 다소 끼겠고 왕가파라로아 북부에는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로 오전에는 구름이 다소 끼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8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박보나였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병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TWOA 비즈니스,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증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성경 약방과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또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우리가 어떤 의미로 살아야 하는지 주일의 날 통해서 또 추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의 방향점을 좀 잘 전례력들이 제시해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제가 칼라티아서 3장 27절의 말씀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라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세례 받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세례 받을 때 저희 부모님이 대신 사실 이 아이를 뭐 어떻게 기르겠습니다라고 해서 된 것이고 나중에 이제 대부가 되면서 이제 아 세례가 이런 과정들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의 세례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세례는 물로써 이루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물로서만 이루어지는 세례가 아니라 성령께 함께하는 세례가 함께 동반되고 있는 게 우리 카톨릭 안에서의 세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초대교회에는 같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더 교회가 확장이 되면서 주교님의 어떤 성사로 좀 더 특별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견진성사로 성령에 관한 세례는 견진성사로 좀 바뀌게 되었지만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는 초대교회는 하나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떤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좀 되새겨보면서 세례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의미들 물로서의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성령으로서의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례는 물로서의 세례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세례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18장과 19장을 보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의 세례는 물과 성령의 세례입니다. 라고 이런 선포했지만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에베소 지역에 벌어졌던 일인데요.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아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폴로라는 사람이 아주 잘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다고 전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폴로라는 사람을 예수님의 세례, 성령에 대한 세례를 이 프리스킬라와 아킬라라고 하는 이 바오로의 선교 때 같이 따라다녔던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아폴로에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길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 프리스킬라와 아킬라가 바오로에게 전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19장에 가면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이제 바오로가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도대체 여러분들 어떤 세례를 받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전해줍니다. 그래서 바오로가 역으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믿게 되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돼요. 그랬더니 에베소 사람들이 받지 않았고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 듣지 못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오로는 그들에게 안수를 했고 성령이 그들에게 내렸음을 이 사도행전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세례는 단순히 물로서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이 동반되는 성령을 통한 세례임이 사실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도행전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의 기준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사도행전에서는 이러한 세례의 조건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사실은 명확하게 보여주는 흐름들을 갖고 있는데요. 예전에 초대교회 신자들은 유다교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개종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다인 상태 안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이 되다 보니까 이방인이 그리스도로 개종하기 위해선 먼저 유다인이 먼저 돼야 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줘서 유다인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례를 주게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도행전 나중에 10장에 가시면 이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느님이 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줌으로써 세례를 주는 것을 금지시켰다기보다는 그것을 없애버리는 어떤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 있는 코로넬리우스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것들을 좀 보면, 이 코로넬리우스가 사실은 이방인이라서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꿈을 꾸게 되고 그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리고 베드로도 그 상태에서 또 환신 하나 봅니다.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부정한 동물과 부정하지 않은 동물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거에 베드로가 자신은 한 번도 부정한 동물들을 잡아먹어본 적이 없다.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하늘에서는 하느님이 만든 것은 다 깨끗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이 환시가.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어리둥절하다가 나중에 이제 코로넬리우스를 만나게 되고 이 코로넬리우스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이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성령이 내려와 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러서 세를 줘버리는 그래서 할례 없이 줘게 되는 사건이 이 코로넬리우스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사회대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이 왜 할례 없이 세를 주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항변하면서 증언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세례는 명확하게 물로서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을 통한 세례라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등장되는 것이죠. 성령의 세례라고 하지만 먼저 물로서의 세례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이 무엇이길래 물로서의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겠죠. 사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르코복음 7장에 보면 왜 이런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 예수님의 제자 몇 사람이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따져묻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런 거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막 뭐라 그러는 거거든요. 이처럼 물은 더러움을 씻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더러움을 씻으면서 이게 좀 더 종교적 의미로 들어가게 되면 죄를 씻는 종교적 의미도 함께 내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씻는다는 것은 몸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깨끗하게 한다라고 생각했고 특히 물이 귀한 유목민 사회에서는 사회에서 목욕은 부정을 씻는 강렬한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손을 물로 씻으면 애군과 함께 죄를 씻어낸다고 여겨졌고 그래서 이집트, 그리스, 로마 신전 앞에서는 손을 씻는 물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후에 이 관습은 지금 우리가 성수를 뿌리는 예식들이 있죠. 이러한 성수를 뿌리는 예식으로 또 바뀌게 되고요. 또 이 예식 역시 어떤 정신의 정화, 또 세례의 기억 이런 모든 것들로 좀 바뀌게 됩니다. 이렇듯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의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죄를 씻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보면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피부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약을 먹음으로써 처방을 받음으로써 피부병이 날 수 있지만 옛날 시대 때는 사실 이 피부병이 어떤 약을 먹어야 될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약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피부병을 낫게 하는 방식은 깨끗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많이 깨끗해져 있죠. 여러 가지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배변의 어떤 시설 장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대 사회에는 이 배변 시설이 따로 마련돼 있다기보다는 같이 혼용돼서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있는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위생 상태가 굉장히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피부병을 낫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깨끗한 물로 자꾸 씻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피부병이 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은 어떤 신비로운 어떤 모습들이 있는 가운데 정화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탈출기 30장 20절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만남의 천막으로 들어갈 때 물을 씻어야 죽지 않는다. 또 그들이 예식을 거행하려고 곧 주님의 화제물을 살라 바치려고 제단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는다. 이는 그와 그의 후손이 되도록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정결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이 정결한 상태를 만드는 것 바로 물로 자신을 씻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씻는다는 행위는 죄에서 깨끗해지는 상징적인 행위이기도 한 겁니다. 예레미야서 4장 14절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악을 깨끗이 써내어라. 언제까지나 내 안에 악한 생각을 품어주려느냐 라고 나와 있으면서 마치 이 씻어내는 것이 악을 깨끗이 씻어낼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악한 생각도 씻어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서는 얘기해 주고 있고요. 또 에제키엘 예언자는 이 새로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선언 속에서 36장 25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케 하겠다. 너희의 모든 부정과 모든 우상에게서 너를 정결케 하겠다라고 언급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물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모습들 이체도 없어지게 되는. 그래서 물은 바로 곧 정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물로서의 세례는 정화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세례는 정화만을 담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 로마서의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세례는 정화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곧 죽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동반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삶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전달해 주는 게 이 로마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도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안에서도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니코데모와의 어떤 대화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니코데모와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과정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있거든요. 여기서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는다, 태어나야 한다, 그래야 하는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 이것을 니코데모는 태어나야 한다라는 걸로만 생각을 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대로 반문을 하게 되는데 여쭤보게 되는데 여기서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죠. 바로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례를 의미하는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로서의 세례만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숨, 즉 성령의 세례가 동반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세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 창세기에 2장 7절에 보면 그때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숨을 불어넣어서 뭐가 되는 거죠? 생명체가 되는 것이죠. 결국 성령의 숨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신앙의 생명체, 신앙인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때에 숨이 불어졌던 것처럼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도 새로운 숨을 받으면서 새로운 생명, 신앙인이 탄생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화의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성령을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부여받게 되는 것. 이것이 또 다른 세례의 의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 사건 안에서 하늘에 울려 퍼진 음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음성의 의미는 노래 듣고 그 다음에 와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과 소금에 머물고 싶은 순간 듣고 오시겠습니다.
나드는 미소 사랑에 찬 내 가슴에 그대를 안고서 영원히 머물렀으면 어여쁘게 잊어버린 모습 화가 난 척 돌아서는 순간 너무 예뻐 나도 몰래 입 맞춰버린 이 순간 영원했으면 지난 너긴데 사랑을 또 찾았네 지금 이 느낌 놓치기 싫어 머물고 싶은 순간
빛과 소금에 머물고 싶은 순간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앞에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을 통한 세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물은 정화 의미를 좀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성령을 통한 세례는 단순히 어떤 영이 들어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숨 그래서 생명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동반되고 있는 것이 성령을 통한 세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신부님, 성령을 통한 세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성령을 받은 것인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의 의도가 뭐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당연히, 세례 받은 사람만이 성령을 갖고 있는 거지.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성령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 안 해서 왜 그런 질문을 하시게 되었는지를 좀 유추해 보게 됐어요. 좀 더. 근데 그분이 생각하는 성령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왜 무속 안에서의 어떤 그 신, 무속 안에서 뭐 이게 귀신들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제가 추측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무당들이 왜 접신했다고 그러죠? 그런 방식으로 성령의 세례를 접신과 비슷한 걸로 해석하는 것은 아니었나라고 제가 추측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측 안에서 또 이 사이비 종교들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이비 종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사이비 종교 안에서는 그 예수님의 구원 사건 이건 이제 어떤 사이비 종교에서 교주를 신격하면서 벌어지는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은 사실은 완성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죽었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 사업은 약간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전제를 하나 깔아놓는데 뭘 깔아놓느냐면 시대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각 시대마다 이 예수님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이 각 시대마다 어떤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 시대를 구원하려고 노력하지만 다 그들이 죽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구원 사업을 완성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대에는 어느 교주에게 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갔고 그래서 그 영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요한 묵시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들은 요한 계시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 계시록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영이 해설해 줌으로써 그래서 그들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이 사이비 종교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마치 이 사람이 들어갔다, 저 사람이 들어갔다 하는 약간 접신과 비슷한 느낌의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접신 안에서의 어떤 부속에서의 접신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바로 우리들에게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느님께서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니까 그 사람의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은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들어감으로써 그들이 새로운 삶, 즉 신앙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무슨 접신에 대한 부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자꾸 우리나라가 무속의 나라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 무속의 신앙들이 뿌리 깊게 잡혀 있다 보니까 자꾸 그리스도적인 관점 안에서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교리들이 사실은 무속의 관점으로 자꾸 이해하는다 보니까 아까 제가 성령도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런 질문이 오는 것은 아닌가. 접신의 없던 모습으로 그리고 일부 교주가 뭐 그리스도 용이 자기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무슨 접신에 관련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 성령에 대한 세례는 바로 접신에 대한 개념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다른 거 안에서 우리가 주님 세례 축일에 또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음성에 대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제 하늘에서 음성 하나가 퍼지는데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퍼지게 됩니다. 하늘에서. 근데 이러한 비슷한 모습도 어디서 또 나오는가 보면 즉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실 때도 이와 비슷한 음성이 하늘에서 퍼져나갑니다. 이는 내가 사랑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이 두 개의 음성들을 보면 세례와 변모 사건은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사실 연결시켜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과 성령을 통해서 받는 세례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즉 변모의 의미를 갖고 있는 세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옮겨가는 변화, 변모의 과정이 바로 세례의 의미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그러다 보니까 복음사가들도 세례 때 울려 퍼졌던 그 음성이 예수님의 변모 사건에 똑같이 울려 퍼짐으로써 세례는 이 변화, 변모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가운데 내가 이전과 다른 삶으로 완전히 뒤바뀐 생명력을 갖게 되었던 것을 보여주고자 이렇게 쓴 것은 아닐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거죠.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삶과 다른 삶을 살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지와 노력은 어디서 얻겠는가? 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런 의지와 노력은 성령께서 그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첫째서간 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그것이 가리키는 본형인 세례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세례는 몸의 때를 씻어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하느님께 바른 양심을 청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물로 씻어서 정화의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즉 하느님께 바른 양심을 얻게 되는 것.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바꿔가는 것. 이것이 세례의 또 하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과거 신앙의 모습. 그 과거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만 얽매여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옛 관습들. 이것들을 벌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제 법에만 얽매였던 그 삶을 청산하고 이제 사랑 안에서 관계적 즉 삶의 어떤 모습들 안에서 새 삶의 방식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즉 변화된 변모된 삶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에 바울은 또다시 로마서 7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전이란 옛 방식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새 방식으로 하느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전의 옛 방식은 뭐고 성령의 새 방식이 무엇이냐라는 것이겠죠. 법전이라는 옛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얽매여서 이 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것이냐 만들지 않을 것이냐 라는 것으로 비춰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통한 가르침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내 이웃의 아픔과 고통은 별로 그닥 주어지 않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게 이 법전이라는 예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라고 하는 새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는 방식이 바로 성령이라는 새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죠? 나 혼자 사랑할 수도 있겠죠. 짝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이 짝사랑도 그렇고 사랑은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죠? 진정한 사랑은. 내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상대방으로 넘어가는.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가둬두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내가 아니라 사랑하는 그애로 향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이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사랑하는 그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서 그를 위해서 살고 그 안에 있으려고 하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아니라 사랑하는 그에게로 넘어가서 내 자신이 없어지는 이러한 사랑.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성령을 통한 새 방식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 내가 넘어서서 그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것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면 그 하느님이 원하시는 걸 하게 되는. 결국 우리의 새로운 삶은 사랑의 삶이면서 내가 아니라 사랑하는 하느님께 향하는 삶, 또 하느님을 위한 삶, 또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 그래서 어찌 보면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즉 현세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서 하느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또 하느님 마음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안에서 세상 것들로부터 분별하는 것. 그래서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것을 선택함으로써 살아가는 방식. 이것이 성령을 통한 새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내가 사랑하는 일을 알려고 노력해야지만 사실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게 되는 것이겠죠. 내가 자꾸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 뭘 좋아하지? 물어볼 수도 있고 자꾸 대화를 해봐야지만 그 뭘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지 어찌 보면 가끔하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싸움이 나는 경우도 꽤 많죠. 그죠? 이 부부간에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죠? 물어보지도 않고 내 식대로 했다가 그냥 이렇게 싸운다고. 그러다 보니 우리도 하느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거죠. 하느님이 우리가 하느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먼저 당신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엄청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벌써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죠? 하느님이 중요한 것이라 자꾸 내가 중요하다 보니까 자꾸 하느님의 뜻의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자꾸 또 세상은 그렇죠. 세상은 사랑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너의 성취가 중요해. 네가 갖고 있는 획득하는 거, 네가 지는 거 이것이 중요해. 소유하는 게 중요해. 라고 가르치다 보니까 자꾸 하느님을 버리게 만들어주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사회이기도 하거든요. 세상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더욱더 하느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 사랑에 대한 것, 나를 넘어서는 그 사랑을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보면 이 사랑 또한 소유의 개념으로 자꾸 사랑을 하시는 경우도 꽤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찌 보면 성령을 통해서 이 새로운 방식, 즉 사랑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면서 좀 더 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아니라 그 법 안에 있는 또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사랑 안에서 좀 더 분별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또 세례받은 이들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상가 듣고 오시죠. 떼제 성가 Holy Spirit Come to Us.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셔서 성가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가를 듣고 왔죠. Holy Spirit Come to Us 성가를 듣고 왔습니다. 제가 앞에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사랑의 방식으로 새롭게 바뀌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그러면서 하느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드는 분별한 삶인지 또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드시는 것인지 이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에 새롭게 변화된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세례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로마서 6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죽음과 생명,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이 세례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제 이 새로운 생명을 넘어서 부활의 은총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 6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산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겐 죽음이 이제는 끝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사는 하나의 관문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관문이 있고 죽음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는 언젠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리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세례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단순히 어떤 성령을 통해서 성경의 어떤 지식들을 깨우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찌보면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그분과 그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의 이 생명은 바로 죽음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얻어진 생명으로서 즉 우리가 언젠가는 부활이라고 하고 또 그분을 만나리라고 하는 희망이 담겨있는 생명인 겁니다. 근데 이 생명이 사실은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온 게 된 것이거든요. 무언가 어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어떤 성경의 어떤 비밀들을 알려줘서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가끔가다 보면 많은 분들이 성경에 비밀이 쌓여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것도 이제 사이비 종교에서 여러분들 혼란시키기 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 비밀이 쌓여 있다고 하면서 이 비밀을 가르쳐 준 누군가가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분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새 생명을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신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누구나가 다 세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 새 생명 이것들이 담겨져 있어서 죽음이 하나의 관문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나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세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믿는다면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은 두려움으로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리라는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를 통한 진정한 엄청난 변화, 즉 변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최고의 두려움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이 엄청난 이 변화, 이것이 세례가 담고 있는 아주 깊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찌보면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어떤 깨달음과 지식 뭐 이런 것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러한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삶의 새로운 새 방식이 열리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다른 이웃들과 함께 실천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우리 어찌 보면 또 한 주간 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기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기서 여러분들과 작별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계속해서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77편 지휘자에게 여두툰에 따라 아삽
시편. 내게 귀를 기울이시라고 나 소리 높여 하느님께 나 소리 높여 하느님께 부르짖네. 공경의 날에 내가 주님을 찾네. 밤에도 내 손을 벌리지만 지칠 줄 모르고 내 영혼은 위로도 마다하네. 하느님을 생각하니 한숨만 나오고 생각을 거듭할수록 내 얼이 아득해지네. 셀라. 당신께서 제 눈꺼풀을 붙잡으시니 불안하여 말도 채 못합니다. 저는 그 먼 옛날을 회상하고 아득히 먼 시절을 생각합니다. 밤새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묵상하며 정신을 가다듬어 헤아려 봅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버리시어 더 이상 호의를 베풀지 않으시려나. 당신 자애를 거두시고 당신 말씀을 영영 그쳐버리셨나. 하느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을 잊으셨나. 분노로 당신 자비를 거두셨나. 셀라. 제가 말합니다. 이것이 나의 아픔이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팔이 변해버리신 것이. 저는 주님의 업적을 생각합니다. 예전에 당신 기적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모든 행적을 되새기고 당신께서 하신 일들을 묵상합니다. 하느님, 당신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느님처럼 위대한 신이 누가 또 있겠습니까? 당신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느님. 백성들 사이에 당신 권능을 드러내셨습니다. 당신 팔로 당신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을 셀라. 하느님, 물들이 당신을 보았습니다. 물들이 당신을 보고 요동치며 해심마저 떨었습니다. 비구름은 물을 퍼붓고 먹구름은 소리를 지르며 당신의 화살들도 흩날렸습니다. 회오리 바람 속에 당신의 천둥 소리 나고 번개가 누리를 비추자 땅이 떨며 뒤흔들렸습니다. 당신의 길이 바다를, 당신의 행로가 큰 물을 가로질렀지만 당신 발자국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당신 백성을 양떼처럼 이끄셨습니다.
이렇게도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TWOA 비즈니스,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증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최근 경매에서 나온 부동산 가운데 37%가 경매 현장에서 낙찰되며 경매 결과가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휴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코스피가 고공행진하면서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사상 처음 4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이탈리아 남부 아체라의 성모 승천 대성당에서 열린 사목 방문 연설에서 환경오염과 부패로 상처입은 지역사회를 위로하며 공동체의 연대와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나폴리와 폼페이 방문 이후 다시 캄파니아 지역을 찾은 일정이었습니다. 교황은 환경오염 피해자 유가족과 성직자들을 만나 이 지역이 과거에는 풍요로운 땅이었지만 사리사욕과 무관심, 부패로 인해 죽음의 땅처럼 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연설에서 교황은 에제키엘 예언서의 마른 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하느님의 질문에 예언자가 주 하느님, 당신께서 아십니다 라고 답하는 장면을 언급하며 절망 속에서도 하느님은 다시 생명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너희 마른 뼈들아, 주님의 말을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숨을 불어넣어 살아나게 하겠다는 구절을 통해 공동체가 서로 협력하고 책임을 다할 때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황은 라우다토 시를 언급하며 환경 파괴와 무관심의 문화를 비판했습니다. 원망을 버리고 자신이 바라는 정의를 먼저 실천하며 돌봄의 마음을 가르치라고 말했고 기적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협력 속에서 조금씩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최근 경매에서 나온 부동산 가운데 37%가 경매 현장에서 낙찰되며 경매 결과가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매 활동은 다소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였지만 최신 결과는 지난 2주간의 평균적인 수준에 가까웠습니다. interest.co.nz은 5월 16일부터 22일까지 한 주 동안 345채의 주거용 부동산 경매를 모니터링했는데 이는 전주 295채보다는 증가했지만 그 전주 397채보다는 감소한 수치입니다. 판매 결과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신 경매에서는 매물로 나온 345채 가운데 128채가 현장에서 낙찰돼 전체 낙찰률은 3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주의 31%보다는 상승했지만 그 전주의 39%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경매 활동은 계절적으로 예상되는 보다 완만한 수준에서 주마다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태평양 지역의 군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영내 국방협력 강화를 위해 태평양 국가들의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호주와 뉴질랜드의 국방 및 경찰 조직은 피지, 통가, 사모아, 바누아투 등 태평양 국가들의 대응 기관들과 협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이는 특히 불법 마약 거래를 비롯한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뉴질랜드는 다양한 방면에서 태평양 지역 방위 협력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칠레에서 열린 남태평양 국방장관회의 공동성명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뉴질랜드, 호주, 칠레, 피지, 프랑스, 파푸아뉴기, 통가가 참여하는 남태평양 국방장관회의는 지역 방위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데 있어서 뉴질랜드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남태평양 국방장관회의는 여러 새로운 지역 방위 구상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태평양 대응그룹 개발도 포함됩니다. 이 체제 아래에서는 호주, 피지, 프랑스, 뉴질랜드, 파푸아 뉴기니의 국방 인력들이 함께 협력해 태평양 전역에서 인도주의 지원 및 재난구호 활동을 조율, 지원하게 됩니다. 뉴질랜드 퍼스트는 마스덴 포인트의 특별 경제구역 SEZ를 설립해 해당 지역의 계획 규제와 자원관리법으로부터의 완화 조치를 제공하는 공약을 내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윈스턴 피터스는 일요일 오후 황가레이에서 열린 연설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별경제구역 SEZ가 다양한 정책을 포함할 수 있다며 세금 감면, 임금 보조금 규제 완화, 물리교통통신 인프라 투자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당이 검토 중인 다른 완화 옵션으로는 해외투자법 개정이며 세율 감면, 각종 부담금 면제, 투자 인센티브 특정 투자에 대한 법인세 인하 등도 고려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터스는 뉴질랜드 퍼스트당의 뉴질랜드 은행 재매입 계획과 함께 전력회사 및 슈퍼마켓 독과점 체제를 해체하겠다는 계획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피터스는 뉴질랜드 퍼스트가 반대하는 인도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비판했습니다. 그는 국민당, 액트당, 노동당이 자신이 말하는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자유이주협정에 동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가 다른 나라로 이동하려는 기회주의자들에게 일시적인 경유지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으며 지난해 호주로 이주한 뉴질랜드 시민들 가운데 다수가 실제로는 뉴질랜드 출생자가 아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지난주 국회에서 1차 독회를 통과한 뉴질랜드 퍼스트의 남성과 여성의 법적 정의를 규정하는 의원 입법안에 대해 상식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질랜드 국방장관 크리스 펭크는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해양 안보 강화를 위한 15억 8천만 뉴질랜드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펭크 장관은 정부가 드론 시스템, 함정 유지 보수, 그리고 노후화된 해군 함대 교체 작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 역량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을 시행하기 위해 7억 달러가 배정됩니다. 여기에 더해 향후 4년 동안 총 8억 8천만 달러, 연간 2억 2천만 달러의 추가 운영 예산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해양함대 교체 프로그램에는 두 종류의 드론 도입 예산과 함께 5,100만 달러의 운영 자금이 포함됩니다. 한 종류는 남서태평양 지역에서 장기간 정보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고 다른 한 종류는 극지방 운용이 가능한 드론으로 남극해에서 해군 함정으로부터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정부는 테카하, 테마나, 센터베리의 핵심 유지보수 작업에 2억 1,500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펭크 장관은 뉴질랜드의 번영과 안보는 바다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노동당은 정부의 임시 추가 지원 제도 변경이 생활비 위기 속에서 취약 가구들의 최후의 안전망을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동당의 사회개발 고용 담당 대변인인 윌로우 진 프라임은 이번 변경이 조용하지만 중대한 복지 축소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저소득 가구들이 기본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이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프라임 의원은 많은 가정이 식료품을 구입하고 병원에 가고 처방약을 사고 옷을 마련하기 위해 이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정책 변경 내용을 더 광범위한 복지 개편 속에 묻어두었다며 정책 전환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프라임 의원은 이번 조치가 향후 4년간 정부의 최대 2억 달러의 재정 절감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수천 가구의 취약 가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많은 뉴질랜드 국민들이 치솟는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우선순위가 잘못됐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했습니다.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에 수백 명의 시민과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모여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서비스 예산 감축과 인력 구조조정 계획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뉴질랜드 공공서비스협회 PSA의 주도로 열린 이번 일요일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정부의 무분별한 감축안이 국가 전반의 행정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특히 노조 지도자들과 노동자들은 대규모 감축이 단행될 경우 현장에 남은 인력들의 극심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극심한 피로와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할 것이며 이는 결국 뉴질랜드 지역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압박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시위에는 주요 야당 의원들도 대거 동참하여 노동자들과 연대의 뜻을 밝혔으나 여당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참여자들은 정부가 사회적 계약을 이행하고 공공의 복지와 안전망을 먼저 보살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뉴질랜드의 의료비 상승률이 일반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며 공공의료 시스템에 심각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의료비 트렌드 지수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지연되었던 수술 및 진료 수요의 폭발적 증가, 첨단 의료기술 도입, 고령화 등으로 인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공공병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시스템 적체가 지속되면서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이 대거 민간 의료 서비스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의료보험 청구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는 결국 개인 보험료가 최대 25%까지 치솟는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의료 안전망에서 소외되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와 지속 가능한 의료비 억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전통적으로 소득의 30%를 임차료, 월세로 지출하는 것이 주거비 감당 가능 여부의 표준 기준으로 통용되어 왔으나 급변하는 주택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뉴질랜드인들은 소득의 30%를 훨씬 웃도는 비용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클랜드와 웰링턴 같은 대도시의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경우 수입의 40에서 50% 이상을 고스란히 집세로 내는 구조적 불평등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식품 물가, 공공요금 등 생활 전반의 비용이 동시에 치솟았기 때문에 과거의 30% 법칙은 오늘날 가계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재정 압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비율 계산보다는 주거비를 지불하고 남은 돈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새로운 지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주거 안정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뉴질랜드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거시경제학적 진단이 나왔습니다. 현재 가계가 체감하는 고통과는 별개로 경제 전반의 인플레이션을 잡기에는 지금의 금리가 역사적 기준에서 여전히 너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타운하우스 손절매 속출 사태 등 부동산 시장의 침체 원인으로 고금리가 지목되어 왔으나 전문가들은 오히려 팬데믹 당시의 초저금리 왜곡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당시 락다운 조치와 함께 경기 부양을 위해 시행된 이례적인 2%대 저금리가 가계의 눈높이를 바꿨을 뿐 현재의 5에서 6%대 금리는 장기적 관점에서 비정상적인 고금리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으로 은행들의 도매자금 조달 비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중은행이 무기지 금리를 추가로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의 리파이낸싱 압박과 원금 회수 불능에 따른 자산시장의 고통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며 물가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건축 기조 속에서
부동산 시장의 한파는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추진 중인 새로운 학교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둘러싸고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전직 교육부 직원이 개정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적 하자와 불투명성이 있었다며 당국에 공식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 전직 직원은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인공지능 AI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었으며 외부 컨설팅 업체와의 계약 과정도 불투명하게 진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식 이의 제기 내용에 따르면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문서를 분석한 결과 교육 과정의 콘텐츠를 생성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AI가 활용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이 AI에 의해 만들어졌고 이에 대해 인간이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는 전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 작업을 주도하고 지원하기 위해 호주계 컨설팅 업체인 러닝 퍼스트가 참여했으나 이들과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나 용역 범위 등은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감사를 청구한 측은 초안 내용을 살펴보면 AI를 활용해 교육과정 자료를 만든 흔적이 너무나도 명백하다며 정부의 불투명한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교육과정 콘텐츠 생성에 AI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현직 교사들과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교육의 백년대계를 가르는 핵심 교육과정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투명한 검증 없이 졸속으로 개정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향후 교육 현장에 미칠 파장에 대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휴장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국은 글로벌 경제를 옥죄는 호르무즈 해협 경색을 일단 완화한 뒤 연장된 휴전 기간에 이란 핵 문제를 의제로 올려 종전 협상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23일 현지 시간 미국 악시오스가 미국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전한 양해각서 초안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MOU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해당 MOU의 유효기간을 일단 60일로 설정해 두되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기간에는 휴전이 유지됩니다. 초안에는 이 같은 휴전 기간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모든 선박에 통행료 없이 개방하고 해협에 설치된 기뢰를 제거해 선박의 항행 자해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이 원유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일부 제재 해제 조치를 시행합니다. 미국은 이런 조치가 이란 경제뿐 아니라 글로벌 원유 시장에도 상당한 안정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당국자는 이란이 기뢰를 제거하고 선박 운항을 재개하는 속도가 빠를수록 봉쇄 해제도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로저 워커 상원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외교적 합의를 추진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외교적 해법을 찾는 노력이 약함을 드러내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워커 의원은 X에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결정짓는 순간이라고 썼습니다. 워커 의원은 트럼프의 본능은 이란에서 시작한 일을 끝내는 것이었지만 종이 한 장의 가치도 없는 거래를 추구하도록 잘못된 조언을 받고 있다면서 우리의 총사령관은 미국의 숙련된 군대가 이란의 재래식 군사 능력을 파괴하는 일을 마무리 짓고 해협을 재개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이슬람주의 정권과의 합의 추구를 더 이상 계속하면 약점으로 비춰질 위험이 있다며 우리는 시작한 일을 끝내야 한다며 행동할 때가 이미 지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발언은 최근 이란과의 충돌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테헤란과의 외교를 계속 추구해야 할지 아니면 군사적 압력을 강화해야 할지를 두고 공화당 내부에서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23일 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을 향해 총기를 발사한 괴한이 경호 요원들의 대형 사격에 의해 사살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 당시 백악관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머물고 있었으며 비밀 경호국 SS와 연방수사국, FBI 요원, 경찰관들이 현장을 봉쇄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SS는 X 트위터에 홍보 책임자 명의로 올린 사건 관련 성명에서 미 동부 시간 오후 6시가 지난 직후 17번가와 펜실바니아 에비뉴 교차로에서 한 사람이 가방에서 무기를 꺼내 발사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비밀 경호국 SS는 또 행인 한 명이 총에 맞았다고 했습니다. 이 행인이 총격범위선 총에 맞았는지 SS 요원들의 대응 사격에 의해 피격됐는지 여부와 그의 몸 상태가 어떤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SS 요원 가운데 부상자는 없었고 사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었는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SS는 밝혔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이달 코스피가 고공행진하면서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사상 처음 4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다만 대형주 위주로 거래가 쏠리면서 증시 손바뀜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22일까지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48조 47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직전 역대 1위는 지난 2월 기록한 32조 2,338억 원이었는데 3개월 만에 경신됐습니다. 이달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면서 매수세가 몰린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앞선 코스피는 지난 6일 사상 처음 7,000선을 넘어선 데 이어 7거래일 만인 지난 15일 장중 8,000선 고지마저 밟은 바 있습니다. 이후 일부 조정을 거쳤으나 다시 반등세로 전환, 지난 22일 종가는 지난달 대비 19% 급등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톱,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89원 69전, 한국에서 보낼 때 898원 58전, 한국에서 받을 때 880원 80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오전에는 구름이 다소 끼겠고 왕가파라로아 북부에는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로 오전에는 구름이 다소 끼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8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박분아였습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주 알바니 하나론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TWOA 비즈니스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좋은창 JMP로 국제공증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캐시얼 게시판입니다. 포노 피트니스 안내입니다. 저강도 운동으로 구성된 포노 피트니스 수업은 모든 연령과 체력 수준에 맞춰 설계되어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웃음과 격려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친구, 가족과 함께 춤추고 움직여보세요. 5월 27일 수요일 오후 5시 50분에서 6시 30분까지 6월 1일 월요일 12시 반에서 1시 30분까지 테아타투 사우스 커뮤니티 센터 247 에드몬드 로드 테아타투 사우스에서 있습니다. 잉글리시 컨버세이션 클럽 마운트 알버트 안내입니다. 마운트 알버트 도서관에서 매주 열리는 무료 영어 회화 클럽입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영어회 실력을 연습하고 자신감을 키우고 지역사회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마운트 알버트 라이브러리 84 세인트 룩 로드 마운트 알버트에서 있습니다. 레고 클럽 마운트 알버트 안내입니다. 레고 클럽은 매주 열리는 공동 창작 공간입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에서 멋진 레고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료 놀이 공간은 연중 내내 매주 운영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마운트 알버트 라이브러리 84 세인트 룩스 로드에서 있습니다. 푸드 아트 마켓 안내입니다. 다채로운 노점들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거리를 거닐며 즐길거리가 가득한 베레스포트 광장부터 메어큐리 레인까지 이어지는 K로드를 거닐어 보세요. K로드의 매력을 더하는 다양한 상점, 갤러리, 카페, 바들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구경도 하고 점심 식사도 즐기고 오후에는 여유로운 분위기를 만끽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K로드 카랑가 하프로드 오클랜드 시티에서 있습니다. 뉴질랜드 뮤직 먼스 온 퀸스 워프 안내입니다. 뉴질랜드 음악의 달 퀸스 워프 안내입니다. 엄선된 뉴질랜드 아티스트들의 믹스 테이프와 100% 뉴질랜드 DJ 라인업 그리고 특별한 라이브 공연이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랩 FM의 금요일 라이브 공연에서 힙합부터 레게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함께 노래방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무료 입장입니다. 가족 모두를 환영합니다. 5월 29일 금요일 오후 12시에서 7시까지 퀸스 와프 89 피스트리트 오버리드 시티 센터에서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뉴질랜드 뉴스와 포함한 기시할 방송은 백사진역의 팬프레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KCR NZ 페이스북을 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